이제 부활절 메시지를 쭉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라는 약속하셨고 또 마태복음 어제 28장 7절과 10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뵈오리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승천 장면을 약간 좀 더 자세하게 축복하시니라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그 이후에 지금 갈릴리에서 사건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기는 하고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달라 이렇게 다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이제 다 필요한 거고요. 그냥 이렇게 공통적으로 같은 내용도 있지만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을 오병의 기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점으로 오병의 기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시작하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이 갈릴리 호수라 혹은 바다라 그러기도 하고 디베라 호수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에 한 7시 정도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라. 원래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 2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 다음에가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그 황제 이름을 따서 거기에 이제 마을을 생겼으니까 그래도 거기가 이제 다른 데 비해서 좀 규모가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디베라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갈릴리 호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주님께서 그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 디두모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드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거의 제자들 절반이 그 갈릴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합니다. 거기 갈릴리로 와서 원래 갈릴리는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직업이 물고기 잡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로 이제 채택을 하신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무덤에 갇히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베드로가 맨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하천에 만났고 여기 나오는 도마도 보십시오. 그 20장에 보면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거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진짜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28절에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인데 다시 이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어.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기적을 이렇게 하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냥 주님께 완전히 헌신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랬겠지만 또 살다 보면 벌써 점점 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니라. 왜 몰랐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거리가 멀었다.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집중하니라고 예수를 몰라봤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와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떤 거리인가? 항상 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범사에 함께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거리가 걸면 걸수록 영적 거리가 걸면 멀면 멀수록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거죠. 말씀을 봐도 들어도 예수님이 안 느껴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라고 부르는데 진짜 그 아버지가 느껴지냐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주기도만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아버지가 내게 진짜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 내 아버지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습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이 지금 피부에 와 닿듯이 느껴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깊이고 가까이 거리죠. 영적인 거리인데 지금 예수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저 멀리서 모습만 봐도 아 예수님이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줄 있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지 몰랐더라. 그만큼 영적 거리가 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죠. 말씀을 읽고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늘 느껴지느냐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과연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느냐 그 밥상머리 앞에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느냐 이것이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거든요. 항상 고람되어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영적 거리를 좁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로 내게 인식이 되고 내게 느껴지고 내게 정말 아 그렇게 와 닿을 때에 진짜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거리가 멀었다. 자, 두 번째는 거리가 멀기도 했지만 사실은 고기 잡느라고 예수신지를 알지 못한 거죠.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기 잡느라고. 그러니까 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그냥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알아먹었는데 현실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 예배당에 있을 때는 아 주님이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아 그래 주님 뜻이 이거구나라고 느껴지는데 현실 속에서 막 여기저기 일하고 바쁘게 자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지조차도 우리가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막 그 현실에 집중하여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면 자 이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텅 비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예수 신질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밤새껏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성경은 그냥 텅 비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냥 고기 못 잡았다. 이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 내가 정말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주님과의 그 영적 거리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내 일에 집중하느라고 주님을 느낄 사이도 없었고 볼 사이도 없었고 주님을 부를 사이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우리 인생의 결국은 주님 없이 끝나는 내 인생의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욥기 1장 21절 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 고백이 유명한 고백인데 그 앞에 바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이 고백이거든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마태복음 6장 보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주님을 보지 못하면, 주님과 만나지 못하면, 주님과의 거리, 주님이 계시면서도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내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만났고 도마도 만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은 온데간데없고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혹시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아마 이 결론, 아마 또 아니면 많이 잡았어도 결국은 공허함만 남는 내 마음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자, 주님께서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이 빈 마음을 대변하시 턱 이렇게 비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워지지 않냐면 결코 이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신 이유가 그 텅 빈 마음,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그 일을 다시 해보시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를 다시 처음 모습으로 해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참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만나실 때 이야기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날도 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원래 갈릴리는 깊은 데서 고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잡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자, 올라오니까 육지에 준비해 놓은 숯불이 있었습니다. 이 숯불은 또 뭘 생각나게 합니까? 자, 요한복음 18장 18절 그 앞에 보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뭘 쬐고 있었냐면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불을, 이 숯불은 배반했던, 배신했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처음 부름 받았던 그 모습, 배신했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숯불을 생선과 떡으로 이렇게 구워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생선과 떡은 오병의 기적을 또 생각하게 하죠. 물고기 두 마리, 떡, 보리떡 다섯 개, 생선과 떡.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냥 나오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숯불, 생선과 떡, 전부 다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주님과의 추억, 주님과의 그 은혜의 시간들, 기억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상기시킴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에 그 주님과의 그 좋았던 관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던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아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고기 잡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실패한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뭘 주셨어요? 조반을 와서 먹으라라고 12절에 조반을 지어서 밥상을 지어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밥상은 마치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셨던 것과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로젠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거기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또 밥을 지어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가다가 지칠까 하노라. 너 힘들면 어떻게 하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먹으면 야 너 얼마나 배고프겠냐 먹어라 와서 먹어라고 밥을 지어놓고 마치 엄마가 자식이 나가는 일하러 나가는 그 자식 일하고 돌아온 그 자식에게 얼마나 배고프냐 얼마나 지쳤냐 하고 그 밥상을 줄 때 그 엄마 밥상이 그냥 안 먹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그 밥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병의 센터 개수트름을 로뎀나무라고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와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지친 영혼들이 와서 거기서 좀 쉬면서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물론 그냥 쉼터만 제공하지만 그래서 지친 선교사님들이나 나그네들이 거기 와서 쉬면서 그냥 이렇게 엘리야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 속에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 마음이 느껴지죠. 한번 고백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상을 차려, 이 상은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밥상. 주님이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셨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주님 밥상만으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1호의 밥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밥을 먹으면서 밥상을 이렇게 받으면요. 아, 이 주님이 주시는 밥상이구나. 비록 아내가 주고 어머니가 주는 밥상이라 할지라도, 아, 주님이 주시는 밥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밥상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였던 전륙발이 무브벳을 찾아서 자기 밥상에서 먹게 했거든요. 자,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자,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밥을 먹을지니라. 자기 밥상에서 먹게 한다는 것은 자기 아들들과 똑같이 여겨주겠다. 그냥 밥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은총을 베풀겠다. 네 할아버지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다. 라는 그 약속과 함께 밥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밥상은 그냥 밥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총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조반을 지어주시는 그 주님은 그냥 아침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은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반을 지어 먹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요한에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사랑하신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 물으시고 세 번 사랑을 고백하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다윗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 참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신약에서 사랑을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에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요. 이 질문하고 고백하는 이에서요 관계가 다 회복되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서운했고 지금까지 멀어졌고 지금까지 배신했고 했던 그 관계가 완전히 다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그때 주신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나요? 진짜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사명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다. 구체적으로 백신 세 마리라는 것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텅 비었다, 그물도. 잡아도 아마 그물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엄청나게 잡았는데 이같이 많이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해도 뒤로 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수고한 것이 다 내게 상급이 되고 수고한 것이 다 주님 안에서 내게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찢어지지 않냐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중물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찢어지지 않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거리, 영적인 거리가 가깝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신 줄 몰랐더라. 그 제자들이 세상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평상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는 영적 거리가 좁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날마다 밥상의 은혜 속에 밥상을 받을 때 주님이 차려주신 이 밥상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같이 많이 잡았으나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리됐습니까? 자, 주님과의 거리 가까워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날마다 밥상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찢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우리 4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